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 계획된 테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텔레비전 특별 연설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격 사건으로 14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저지른 두 명은 비정상적인 이슬람교리 해석에 사로잡힌 급진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들이 해외 테러단체의 지시를 받거나 다른 테러 기도를 벌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테러 위협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정보당국과 사법당국이 국내외 수많은 테러 기도들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미국에 해를 가하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그 밖의 다른 단체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에 가담한 파키스탄 출신 여성과 자국 내 이슬람 반군들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 용의자인 타시핀 말리크에 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칸 장관은 조사 결과 말리크의 가족은 2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했으며 말리크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말리크가 파키스탄 대학을 다녔지만 그가 이슬람 반군들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칸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말리크는 지난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범행 직전 친척 집에 맡겨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 뒤 외국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규제 검토 대상은 캘리포니아 총격범 타시핀 말리크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은 배우자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K-1 비자로 매년 약 2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검토 대상은 미국과 세계 38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여행이나 출장으로 일시 방문하는 경우 90일간 비자 없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이를 통해 2,12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해 전체 방문객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 주의 정부군 기지를 공습해 적어도 병사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정부와 해외 반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연합군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공격 행위이며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전날 연합군 공습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연합군의 공습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주에는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 2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연합군은 ISIL의 자금원인 이 지역 석유시설을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남미국가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실시된 총선거에서 야당이 집권당인 사회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현재 야권연대인 민주연합회의가 전체 167개 의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인 통합사회당은 4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좌파 성향의 사회당이 패배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오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하는 데 이어 내일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최근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전투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서방의 지지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미국 고위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지난해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5.24 제재 조치 뒤 한국의 첫 민간 상업 화물이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3차 시범 운송은 과거에는 벌크선만 나진항에서 접안을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반 총장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민간 상업 화물이 나진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식료품 업체인 농심이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수 제품 백산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중국 옌벤에서 생산된 생수를 싣고 북한 라진항에서 출발한 6,600톤급 일반 화물선 뉴 글로벌호가 7일 오전 부산항 신항 제4부두에 입항했습니다. 라진항을 통해 백두산 생수가 운송된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라진핫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라진핫산 프로젝트에 따라 라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이 벌크선으로 한국에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민간 상업용 컨테이너 화물이 라진항을 거쳐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3차 시범 운송은 과거에는 벌크선만 나진항에서 접안을 해서 이제 선적하고 하역하는 이 능력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제성을 따졌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더 이렇게 상품을 갖다가 다양하게 옮겨갈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진항이 과연 그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보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배에는 농심이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백두산 지역 얼다오 바이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백산수 170톤이 실렸습니다. 얼다오 바이어에서 훈춘의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 북중 육로 국경인 훈춘 취안어 통상구를 거쳐 북한 라진항으로 육로로 옮겨진 뒤 라진항 3호 부두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습니다. 농심은 백산수의 물류비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운송 노선을 검토하던 중에 라진핫산 프로젝트 주관사인 포스코의 요청으로 이번 시범 운송에 참여했습니다. 농심은 현재 백산수를 얼다오바이어 생산 공장에서 나레낭까지는 철도로, 나레낭에서 평택항과 부산항까지는 해상 노선을 이용해 한국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나레낭까지는 1,000km, 그리고 이어 평택과 부산항까지는 각각 600km와 1,000km 거리입니다. 농심 관계자입니다.
백산수 생산 공장에서 나진까지는 차량으로 250km, 부산항까지는 선박으로 950km로 기존과는 거리 측면에서 약 800km 정도가 가까워집니다. 이 노선이 정기화되면 물류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지나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 삼각사업으로 앞서 두 차례 러시아산 유연탄을 시범 운송했고 이번 3차 시범 운송에서도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시베리아 쿠즈바스 탄전에서 라진항까지 철도로 운송된 뒤 라진항에서 벌크선으로 광양과 포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라진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 이번 시범 운송은 라진항 물동량 확보를 통해 라진핫산 프로젝트는 물론 앞으로 북중러 세 나라 접경 지역의 물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북중러 접경 지역인 훈춘에 국제 물류 단지를 조성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라진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핫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화물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새로운 물류 협력 사업도 내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구간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시범 운송이 실시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라진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수송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러시아 철도 전문 신문 구독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컨테이너가 중국 상하이에서 배로 라진항까지 수송되고 이후 열차변으로 두만강 핫산 경계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까지 운반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로는 왕복으로 운행됩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로지스틱스의 블라디보스토크 부지부장인 발렌틴 셰블라코프는 구독지에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북한 철도성 라진항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세관에 사전 통지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셰블라코프 부지부장은 특히 라진항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운송하는 러시아산 석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블라코프 부지부장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까지 러시아에서 라진항으로 운행된 석탄 차량은 15,600대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매달 평균 1,400대가 운행됐습니다. 셰블라코프 부지부장은 라진항을 통한 석탄 물동량을 연간 50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기업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라진시와 라선 콘트라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복합 물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라진과 핫산의 54km 구간 철도를 연결해서 2013년 9월 운행을 시작하고 라진항을 현대화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라진항 3호 부두 화물터미널은 연간 400만에서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핫산에서 라진항을 통해 한국 항구로 러시아산 유연탄을 운반하는 시범 사업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됐습니다. 3차 시범 운송으로 지난달 24일 러시아산 유연탄 4만여 톤이 한국 포항에 전달됐습니다. 구독지는 최근 극동 국경 지역에 화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새로운 물류 노선 개발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을 회담 하루나 이틀 전에 북한 측과 교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부터 북한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과 관련한 일정 협의가 시작된다며 당국회담 대표 선정은 회담 하루 또는 이틀 전까지 확정해 서로 통보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실무접촉에서 차관급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율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통보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0일 공식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10일 다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소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하가 체말리 대변인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 이사국인 칠레와 프랑스,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9개 나라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12월 안보리 의장국이며 안보리 의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에도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표결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보리의 의제 채택 표결에는 거부권 행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최근 류제의 유엔 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회의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유엔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유엔 군축 비확산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김원수 군축 고위 대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지난 2007년 반총장 취임 후부터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겸 개혁담당 사무차장보를 지낸 반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반총장은 최근 자신의 방북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며 북한 측과 방북 일자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가 개발되면 북한의 장사정포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이 내년부터 추진할 창조국방 31개의 과제 가운데 최공형 스텔스 무인기 전술 타격 체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기현 한국 국방부 전문관입니다.
국방부는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국방 31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란 상대방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북한의 대공포 유효 사거리보다 높은 고도에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 장사정포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각종 미사일을 차량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공중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 장사정포가 한 340여 문 되는데 그게 한 번 발사를 하면 한 5천여 발의 포탄이 서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의 산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타격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기로 한 이 무인기는 그 산 뒤쪽에 있는 것을 돌아 들어가면서 렌즈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장사정포에게는 상당한 어떤 그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격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함정, 동굴 속의 장사정포 등 대형 표적의 경우 무인 항공기가 직접 목표물에 부딪혀 타격하고 여러 개의 소형 표적의 경우엔 무인 항공기에서 지능 자탄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폭탄을 발사해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지능자탄은 탄체에 장착된 음향 센서나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 자체 유도 방식으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폭탄을 말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화 약 33만 달러를 투입해 내년까지 스텔스 무인 항공기 전술 타격 체계 개념 연구를 끝낸 뒤 2019년까지 본격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의 2014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야포 8,600여 문과 방사포 5,500여 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40km의 170mm 자주포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동원됐던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 사거리 40km의 240mm 방사포 등이 위협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군은 또 현재 사거리가 180km 이상인 300mm 방사포를 시험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는 합쳐서 통상 장사정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의 내년 회계연도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엔, 미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자의 신문은 4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의 2016 회계연도 방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엔,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9월 안보 관련법 채택 이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방위성이 올린 5조 900억 엔에서 약간 삭감된 5조 400억 엔, 미화로 409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5 회계연도에 4조 9,800억 엔, 미화로 404억 달러보다 5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겁니다. 새 예산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무기 도입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테마 미군기지 이전 비용도 포함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유력 군사정보 매체인 IHS 제인스 위클리 인더스트리는 앞서 일본의 방위 예산 증강 배경에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5월 30억 달러 상당의 MB-22 오스프리 군용기 17대와 지원 장비들의 대일본 판매를 승인했었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내년 후반기에 1차 분이 일본 항공자위대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제작업체는 웹사이트에서 밝혔습니다. 일본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과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6월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D 허크아이 4대와 지원 장비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 노스록 굴먼사가 제작하는 E-2D 허크아이는 현대 해군 전투 작전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앞서 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허크 3대, 2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UGM-84L 하프블록 2 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도 이미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월 신설된 일본 방위장비청의 와타나베 히데키 초대청장은 지난달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무기와 장비 도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hinese rapid.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문제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20개 공동 군사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 우주와 해양,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무성의 국제 테러 정보 수집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4일 국제 테러 정세를 감안해 오는 8일 새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 분석해 종합적으로 테러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테러 대응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 공동 주최로 오늘 서울에서 열린 14차 한국 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 개막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핵 등 이번 회의의 의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 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이란 핵 합의 이후 북한이 유일한 핵 확산 케이스로 남게 됐지만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를 더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67%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2만 1000톤에 이르지만 11월 초 현재 14만 2000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수입은 12만 7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 톤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외부 지원도 15,400톤으로 1년 전에 7만 톤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산드라 페라리 식량농업기구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규모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10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잇따른 가뭄과 홍수로 이무작 수확량 감소 등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예년에 비해 훨씬 나빠졌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지난 10월 공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60만 톤 감소한 3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 세계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6개 나라로 가장 많고 아시아는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소속 사제단이 매년 평양 장충성당에 사제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사제단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매년 주요 대축일에 평양 장충성당에 사제를 파견해 정기적 미사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제단은 또 남북 천주교회 상호 교류에 주교회의를 단일 창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며 남북 신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북한의 권력 지형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과 최룡해의 혁명화 등 굵직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2015년 평양의 권력 판도에서 뜬별과 진별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김정은 정권의 핵심인 백두산 줄기에서 가장 크게 뜬별로는 김여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올 들어 현재까지 김 제1위원장을 25차례나 수행하면서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주석단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포착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28살인 김여정은 한국의 차관급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직책을 갖고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제 당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 김정은의 공식적인 행사 그 공개 활동을 전부 책임을 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서기실도 김여정이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뜬 별이라면 김경희는 사라진 별에 해당됩니다. 김일성 주석의 친딸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정권 초기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의 처형을 계기로 2년째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빨치산 줄기에서는 최용의 혁명화가 눈에 띕니다. 빨치산 원로인 최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용에는 2010년 9월 대장에 임명된 데 이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당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치러진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에서 국가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정원은 최용회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빨치산 줄기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혁명화의 사유에 따라 최용회의 잠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용회가 혁명화 교육까지 갔다고 보여지면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관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그 공백이 좀 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권 보위와 공안을 담당하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3인방은 권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황병서는 올해 100차례 이상 김정은 제1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것은 물론 남북 8.15 합의를 이끈 공로로 인정받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로 강등됐던 최부일 보안부장도 다시 소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간부에 대한 감시와 인사를 담당하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는 조용원 부부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조 부부장은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37회나 수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새로 떠오른 부부장이니까 아주 정통당 관료로서 그 말단 이제 지도원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인데 나이가 58세고 그러니까 막 김정은이가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에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현영철은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군부 서열 2위의 고위급 인사였습니다. 북한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와 이동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조남진과 염철성 부국장이 건재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정창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총정치국의 국장은 상징적인 어떤 이 역할로서 부각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정치국에서 인사와 선전을 담당하는 조직부국장과 선전부국장이 쌍두마차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국장을 맡고 있는 조름재인 부국장이나 염철성 부국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특별한 과오가 없을 경우에 다른 중요한 포스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인적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군수경제를 10년 넘게 챙겨온 제2경제위원회 백세봉 위원장이 퇴진하고 주규창 기계공업부장 그리고 박도춘 당비서가 물러났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김춘섭 군수담당 비서와 조충룡 제2경제위원장 그리고 홍영칠 홍승무 부부장 등 젊은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다시 김진무 박사입니다.
김춘섭이가 지금 그 군수담당 비서로 들어오고 제2경제위원회의 이제 백세봉인가 제2경제위원장이었는데 그 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데 백세봉이가 물러나고 인물들이 다 되고 이제 그 바뀌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 된 오수영과 곽범기 계획재정부장 그리고 안정수 경공업부장 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내각에서는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 같은 경제전문관료가 경제특구와 포전제 등 일련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리용남 대외경제상이 러시아와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교 대남 분야에서는 김양건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부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양건은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파리오 합의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9·10월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활동 9차례 중 무려 6차례를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노동당 국제비서를 맡아왔던 김영일은 장성택 계열로 몰려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90년대 미국과의 핵협상을 담당했던 강석주 부총리 겸 국제담당비서는 건강 문제로 대외활동이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정창현 교수입니다.
이게 강석주 비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전국 비서국 내에서 외교 비서의 역할, 국제비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김양건 비서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내년 5월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고령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4, 50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빨치산 2세대의 대표 주자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북한 정권이 빨치산 세력에 대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빨치산 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체 논문 내용은 빨치산 세력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 북한의 권력정치, 이 권력관계 측면에서 기존에 이 북한의 권력관계를 당군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력기관 내 관료정치 갈등을 수준으로 봤는데 이 북한과 같은 세습 권력, 이 세습 세력은 수정뿐만 아니라 이 각 정치 가문들, 네. 이 엘리트들도 가계와 혈통에 따라서 70년간의 통치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중에 일환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지금 이 김정은이 소위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로얄 패밀리 내의 지지 그룹이 장성택 하고 이제 그 김경희가 정치 무대에서 그 퇴장하면서 이 김여정으로는 너무 수행 그룹이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빨치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주변에 이제 측근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그 내부에 이제 이 김정은의 그 통치 스타일이 결합을 해서 아버지 때하고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인재를 충원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게 네. 이제 그동안 수많은 이제 인재들을 권력 엘리트들을 교체하고 재신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이 북한 체제의 특징은 이제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만주 항일 빨치산 혈통이 주변을 굳건하게 엮여 있었던 일종의 지배연합 구조거든요.
네.
국제정치의 지배연합 구조였는데 이 지배연합의 구성원을 바꾸고 싶은 욕구들이 김정은한테 있었던 거죠. 자신의 뜻에 맞아서. 따라서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리용호 숙청이나 아니면 장성택 숙청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현영철까지의 이제 거물급들의 숙청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새롭게 떠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북한의 건국 이후에 국가 유공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25 전쟁 전사자나 노령 영웅들 그다음에 이 만주 항일 빨치산 혈통 중에서 비주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비주류에서 전문성을 키웠던 세력, 대표적으로 인물이 황병서 같은 인물입니다.
네.
이런 인물들이 그 아무래도 훨씬 더 충성도나 이런 것들이 더 강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세력의 특징, 북한의 이제 3대 세력이라고 하면 세습 세력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노열 패밀리 백두 혈통이고 두 번째가 이런 만주 항일빨치산 혈통이고
네.
세 번째가 국가유공자 세력인데 이 국가유공자 세력 같은 경우는 토대가 약한 거죠. 약했는데 김정은이 이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이 충성심이 더 높다고 보이는 거죠. 이 말은 네. 이 충성심이 높다라는 건 자기가 그만큼 이제 통치를 하는데 쓰기 좋은 인재들이 거기에 풀이 많았던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권력 엘리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과정에서 장성택 그 이후에 이제 크게 이번에 최룡해가 해임되는 과정이 그 과정에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리을설 인민군 원수 장례식 때 국가장례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 같은 빨치산 네. 2세대인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도 빠졌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정은 비서가 원하는 거는 3세대, 4세대들, 즉 50대 이하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50대 자신하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50대 이하의 그 간부들을 원하고 있는데 이 빨치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 아직도 1세대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기남이나
네.
아니면 뭐 그 오국열 이런 1세대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3세대가 아직 이렇게 등장하기에는
네, 네.
아직 그들의 이제 집안이 약했는데
네.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을 들여서 상당히 관성화된 이런 빨치산 세력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국가유공자 그룹 내에서도 새롭게 이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어떤 그 정보나 감시망들이 김정은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유익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그 정책 결정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고 그 노련한 이 오랜 세월 통치했던 그런 이 관료의 특징은 이 충성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력의 이 요구들을 받아 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자기의 의사나 자기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현재 북한 지방의 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 비서의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지금 뭐 처형이나 숙청 형태가 아니라 이 지금 뭐 정확하게 그 혁명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도 여러 말이 많은데
네.
지금 이제 농장에서 혁명화 이런 건 이전에 뭐 장성택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 좀 자기하고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관료들 간의 그 의견이 충돌했을 때 한 측면은 이제 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령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이 어디 어느 곳에 좀 있다 와라 이런 식의 이제 이 배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반성해서 와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최룡해 정도의 그 중앙 핵심 엘리트가 이 혁명화를 갔다 그거는 이 숙청된 게 아니고 혁명화를 갔다라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네. 자 내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김제1위원장의 이런 세력 재편 작업이 그때까지도 지속이 될까요?
그 전까지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 핵심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이 북한의 그 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즉 이 선전선동을 대표하는 김기남이나 이 교육이서인 최태복, 그다음에 뭐 이 총무인 태종수나 아니면 군사를 담당하는 오국열 이런 4대 그 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에 있는 이 인물들이 지금 80대 중반이거나 중반 이후입니다.
네.
거의 90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아직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이게 이들의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의 진용에 갖춰져야지 모름지기 김정은 체제다라는 게 딱 진용에 갖춰질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자리들,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력이 누구인가, 누가 여기에 이 어떤 그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이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이제 이 상반기 한 이 2, 3월 정도까지는 다 이게 윤곽이 드러나야 최종 취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노동당 대회에서 취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 원로그룹을 대체할 신진 세력은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시는 김정은의 사람들은 지금 지금 현재 양태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유공자 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이 새로운 어떤 권력자로 등극한 인물들, 이 뭐 외화벌이나 현장의 군부, 군대 내에서도 현장에서 좀 야전군으로 그 실력을 쌓았던 이들,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재정 경리 분야, 이 교육 분야 이런 인물들 중에서 이 전문성을 키웠던 인물들은 대개 보면 이 국가유공자 그룹이나 노령영웅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순환 그 보직 순환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보이면 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자리에서 쫓겨난 배경과 앞으로 북한의 권력 판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한국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엄마 되는 나이가 가장 늦다는 소식이 있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유럽연합통계청 영감,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과 일본의 통계청 초산연령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가 평균 30.7세라고 하는 건데요. 30.6세, 30.4세가 초산 연령인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28.1세, 28살에 평균 초산을 한다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고요. 25.7세인 불가리아에 비해서는 5살이나 늦은 나이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20대 중반이면 사실 노처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데요. 30대 결혼이 보편화되면서 한국 여성들의 초산 연령도 크게 늦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요즘 30대 결혼이 보편화되면서 30대 엄마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산모 10명 가운데 6명이 3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30대 산모는 노산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 절반 이상의 산모가 노산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1993년에 한국 여성들의 초산 연령이 26세, 26이었는데 21년 만에 거의 뭐 31살이 됐는데요. 해마다 0.22세씩 높아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초산 연령의 상승세가 유럽 국가들보다 가파른 모습이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1995년과 2013년을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면요. 한국이 지난 18년간 이 초산 연령이 4.2세, 4살 정도 높아지는 동안 이탈리아는 2살 반, 스페인은 2살, 네덜란드는 1살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은 일단 결혼을 한 뒤에 아기를 낳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혼과 출산, 물론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률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랍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또 압박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병행이 쉽지 않아서 또 출산을 미루게 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출산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더 빨리 진입하게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연결되는 겁니다. 늦은 결혼 뒤에는 자립할 나이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이 캥거루 자녀 문제가 있고요. 또 다 큰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장년들의 문제,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여성들의 학력 수준, 높은 초산 연령의 한 이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요 출산 연령대인 25살에서 34살의 대학 교육 이수율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네.
한국은 2000년만 해도 37% 대학 진학률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과 캐나다가 48% 정도, 핀란드가 39%, 미국이 38%, 그래서 한국이 더 낮았었는데요.
네.
2014년 조사를 보면 일본이 59%, 캐나다 57%, 미국 46%인데 한국은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68%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서울 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의 분골 형태로 안치되어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2,100여 구가 됩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1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진행해온 유해 발굴 사업의 결과인데요. 현충원 지하 납골당 또 충운당 두 곳에 안치돼 있어서 현충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다 숨진 무명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인민군이나 중공군의 유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일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의혹이라면 어떤 것인가요?
유해 발굴 현장에서 적군의 유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한국군 유품과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신문사의 취재로 알려졌습니다. 또 6.25 전사자에 대한 신원 판정에 오류가 있거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 묘지에 한국군, 인민군, 중공군이 뒤바뀐 채 묻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증언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한 신문사가 전직 감식관과 전역병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품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원이나 국적을 밝히는 일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온전한 유해가 발굴되는 것은 5%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인식표나 명찰 등 결정적인 단서가 함께 나오는 것은 1% 남짓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이 모은 유해를 누구의 것인지 한국군인지 아닌지 이것을 피하 판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품 바꿔치기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현충원이라면 나라를 지키다 숨진 이들을 안식을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요. 북한군, 중공군의 유해가 안치돼 있고 이를 모르고 영령들에 대한 예를 갖춰왔다면 물론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적군들에게 호국 영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곳곳의 6.25 전쟁 격전지에서 발굴한 유해는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유품으로 미뤄서 적군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 묘지에 안치를 했고요. 한국군으로 추정되지만 군번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현충원에 그동안 안치를 해왔습니다. 유해 발굴단의 실적으로도 평가됐던 현충원에 안치된 유해의 상당수 2,114구 가운데 지금 1,535구의 유해는 정확하게 식별이 되지 않은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군의 유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의혹이 생긴 건데요. 이 아군과 적군의 유해를 현충원 추모시설에 같이 안치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번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국방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현충원에 안치됐던 유해는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일단 옮기게 되는 장소는 유해 발굴단이 임시 유치 안치시설로 마련하고 있는 국선지입니다. 현충원 밖은 아니고요. 현충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 추모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충원 밖에다가 자체 봉안시설을 만들어서 영구 보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모든 지금 유해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전사자 가족들의 어떤 DNA를 확보해서 대조해서 아군의 유해로 한국군의 유해로 판명이 되면 다시 현충원에 안치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군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유해 발굴 감식에 고고학자들이나 법이 인류학적인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 동포와 같은 그 아시아 사람인 중국군이 중공군이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유해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그래서 희생자 합동 묘역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9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기아와 영양 부족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당시 세계 경기 침체와 곡물값 상승으로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데 3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Feed the Future, 미래를 먹이다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발족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계획은 식량 수혜국들이 그들 스스로 식량 안정을 이루고 필요한 원조량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미 국제개발기구가 앞장서 추가로 10개의 연방정부기관들과 민간부문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아와 빈곤, 영양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혁신적인 식량안정계획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거의 1,900만 가정에 농사를 짓기 위한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 거의 700만 농부들에게 품종 개량된 씨앗과 비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5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아동 발육과 성장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적 영양결핍은 꾸준히 줄어들어 에티오피아에서 9%, 가나 33%, 케냐 일부에서 25%,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21%,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14.4%가 감소했습니다. 또 온두라스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빈곤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제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Feed the Future와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직면한 식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경제적 기회를 넓혀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협력 담당관 에릭 포스텔은 Feed the Future를 통해서 미국은 분야와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빈곤 지역의 농업 발전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시아에서 중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곡물 수확량과 수입을 늘리는 일을 돕고 있으며 저성장과 기아를 줄이고 아동들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미 국제개발처와 협력 동반자들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